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당신은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당신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바라보며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둘다 하다가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에는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집중은 이루어질 수 없고 또이 집중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과 집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과연 선택과 집중을 가져오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음과 동시에 장사 되심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두 소심한 사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두 사람은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정말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동산에 있는 자기 무덤을 내놓습니다. 새 무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약 34kg 정도 되는 향유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쉽게 우리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있던 마리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한근대는 나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냐하면 이 금액이 한 300데나리온 좀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근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한글 개역 성경은 100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근의 100배입니다. 100근이나 되는 엄청난 양. 즉 숫자대로 하면 3만 데나리온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며 볼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현장 앞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어떻게 이들은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새 무덤으로 모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장례에서 그가 왕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새 무덤으로 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생각한 바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다리를 꺾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었고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사의 내용만 기록하게 될 때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했던 말씀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정말로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양이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맞이하셨고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와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지식이 또한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리마대 지역에 있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을 말하게 될 때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는 공회원이며 존경받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의 소개의 한 가지를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교당한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않는 나약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던 것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니고데모나 아니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두 사람 모두가 소심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나약한 신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약하고 소심한 연약한 신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주님을 만나고도 연약한 신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출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떨어짐을 의미하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나약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예수님의 장례식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공회원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유월절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있는 현장의 날입니다.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준비하는 그날인데 그날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그래 중요해요? 예수님의 장례식 뭐 그래 중요해요? 라고 말하겠지요.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맡겼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만진 자, 사체를 만진 자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체를 만진 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월절 전날 사체를 만지게 되면 정결 의식을 치르기 이전에 이미 유월절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유월절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유월절에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러면 아직 잘 느낌이 오지 않지요. 우리는 유월절이 뭔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바로로부터 포로되어서 포로에서 풀려났던 그날, 자유민이 되어졌던 그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신 그날, 이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다시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날 준비일에 지금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소심한 니고데모와 소심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실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엄청난 것들을 이들은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가져온 엄청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심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이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하여서 참된 고백을 보인 것입니다. 행동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언제나 고백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된 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끊임없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말씀을 배우는 곳, 교회는 단순히 어떻게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참된 고백을 행하는 곳입니다. 왜 교회의 표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교회의 표지를 통하여 교회를 발견합니까? 왜 교회는 발견하기 쉽다고 말합니까? 참 교회는 왜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것입니까? 표지를 통하여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표지를 통해 발견합니까? 그 표지는 신자가 고백을 통하여 그 교회의 말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표지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고 쉽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로 모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을 중심한 옛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그 옛 이스라엘 유월절을 포기하고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중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참 영생을 가져오는 것인지, 무엇이 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참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향하여 행동을 옮깁니다. 교회는 참 생명의 말씀만을 지켜나갑니다. 그럴 때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두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 무엇을 보여줍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 사건이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만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장례에서 그가 왕이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르메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느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범죄인의 시신의 처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달린 십자가 위에 썩거나 개나 독수리에게 썩은 고기로 쪼아 먹히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유해는 보통 도시 바깥에 있는 특별한 범죄자용 매장지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장례식은 이 장례에 나아가는 이 범죄자들을 내어놓는 방식은 아주 특이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 시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땅에 내려지게 되어지면 그 땅은 오염되게 됩니다. 저주받은 오염된 땅이 되고 맙니다. 그 피가 땅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유월절 그날까지 달아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두 범죄자의 처형 장소가 있게 되어집니다. 장례 장소는 첫 번째는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매장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이 잘리거나 목을 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 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유형의 사람,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은 사람, 그리고 목이 잘리거나 목을 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주어진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들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곳에나 묻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무덤에 묻히게 됩니까? 예수님이 묻히는 무덤은 어디입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한 번 이 니고데모 사건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니고데모부터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량 섞인 향유 100리터나 약 30리터라 약 한 34kg 정도 됩니다. 이 양은 대단히 놀라운 양입니다. 보편적으로 40kg쯤 되면 여자들이 들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제가 40kg를 들어봅니다만 쉬운 건 아닙니다. 40kg 되는 것이. 약 34kg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 향유를 가져갑니다. 이 향유의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 대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양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100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0근이라고 100근. 그러니까 이 100근이라는 양이 되면 100배 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 근이 값이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농부의 수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약 82년 동안 농부가 일하여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 모은 돈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던 향유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 향유가 왜 중요한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한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 100리터라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을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을 장려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있어도 야훼 하나님은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겨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는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이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유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가 사용돼서 왕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향유는 왕의 장례식과 의미 있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4절 보면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이게 갑자기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 엄청난 이 향유를 사용했던 왕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 그냥 많은 것이 사용되어졌는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 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죽었을 때에 엄청난 장례행렬 약 500명 정도 되는 장례행렬이 따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장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75파운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한 80파운드 정도의 향유를 사용을 합니다. 왜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80파운드를 사용했냐면 가말리엘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에 따라서 이 향유를 사용했고 또 예수님이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이 향유를 사용했던 것은 예수님이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이 대단히 의미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 왕에게 이 향유가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4절에 보면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의 법대로 만든 각약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장례식이 있게 될 때 그 장례식에 이 왕의 장례식에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유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의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기사는 예수님의 왕권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한 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봐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동산에 장사되었다, 동산 안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 역시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장사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을 대신하여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한 다윗 왕의 무덤을 두고 이렇게 간주합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에 그 다음에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였으며 다윗의 묘실이 마주 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서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이 있는 곳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는 무덤의 이 표현들은 안식의 자리이며 왕의 무덤에 대한 표현입니다. 왕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 동산 안에 왕의 무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는 왕으로서의 죽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예수님의 장례의 현장입니다. 단순한 현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니고데모나 어떤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을 두고 이사야 53장 9절에 말합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죽은 후에 지금 부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 무덤을 판 내용을 두고 마태는 부자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 정도의 향유를 준비할 정도 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경험하였기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이 표현은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들림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믿는 자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믿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 영생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 영생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왕의 장례식을 거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 장례는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작은 장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가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전혀 준비 없는 장례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식은 왕의 죽음의 현장을 드러냅니다. 또한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며 말씀의 석지, 즉 인자가 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취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명파에 기록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둠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 사무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그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열방과 같은 왕.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될 때에 야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됨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왕이 어떨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왕이 너희를 심판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너희의 모든 재물을 착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착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방 왕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왕은 과이사밖에 없습니다. 예수전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유대 지방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며 세우는 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 감당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달랐습니다. 소심하였지만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부터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도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참 영생이 있습니다. 그에게 참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을 왕으로 장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불결함 가운데 있게 될 정도로 장사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결행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고 요셉은 예수님을 무서워하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이 니고데모와 우리도 이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칭송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칭송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가질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로 높임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을 축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내게로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백성을 제일 먼저 부를 때에 요한을 통하여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자기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탈취하여 자신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교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로 죽었던 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신군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깥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살리심의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믿음을 통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백을 가집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이 참된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결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능함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서야만 합니다. 그때 교회의 고백은 그때 우리의 고백은 감사와 기쁨을 넘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 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나와왔습니다. 나오고 본인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터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파서 정말로 나오기 싫었는데, 죽을 만큼 나오기 싫었는데, 아니 나는 오늘 너무 가기 싫어서 죽을 만큼 가기 싫었는데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이다.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고백 드립니까? 그럴 때이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이 자리에 정말로 눈물이 있는 장소가 되고, 그럴 때이 자리가 정말로 감동이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럴 때이 자리에 교회에 정말로 한 형제들이 모여 찬송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수 없는 우리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숨겨야 될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왕의 장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왕의 장례식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마치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였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그 일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소심한 신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고,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식 현장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82년 동안 농부가 일하여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아야 될그 모든 돈으로 준비해야 될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왕이 묻히는 새 무덤을 준비하고 그 왕의 무덤에 묻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거부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하였지만 그는 참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참된 자기 나라를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감사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만 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교제가 매우 중요한데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에 야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시고 그 구원자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송하며 야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보다 더큰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교제를 이룰 때뭘 합니까? 다 모여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부릅니다. 그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민족으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그보다 더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현장 가운데 계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함께 노래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에 모인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십시오. 주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기쁨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오늘 입을 열어 크게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